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들 하죠. 남의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그만큼 고달프기 때문일 텐데요. 그랬을까요? 최근에는 젊었을 때 노후 자금을 빨리 모아서 최대한 일찍 퇴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른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AI 대장주격인 엔비디아는 10% 넘게 떨어졌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간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란 이스라엘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 실적은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다행이죠. 이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평균 수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과 조업일수를 따져보니까 15.5일로 딱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도 23억 1천만 달러, 11.1% 똑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4월 전체적으로도 수출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플러스 7달째 이어지게 됩니다.
네.
참고로 3월 수출은 565억 6천만 달러,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고요.
네네.
수출이 아시겠지만 대외 교역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충돌을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 수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달에도 반도체가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요?
네, 뚜렷했습니다. 수출 네. 품목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6.3%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더 오른 수준이고요.
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도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5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달에도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제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승용차 12.8%, 석유제품 14.8%, 정밀기기 이런 품목들이 각각 증가를 했고요.
네.
국가별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의 최대 수출국 미국이었습니다.
네네.
대미 수출액 72억 2,800만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대중 수출액을 웃돌았고요. 대중국 수출도 9% 늘었고요. 반면에 대유럽연합 수출은 14.2% 감소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무역 수지입니다.
네.
이달 중순까지 지금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건 지난달 같은 기간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적자폭이 7억 7천만 달러 더 커졌습니다.
네.
물론, 지금 월말까지 가면 흑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액 가운데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뛰었어요.
네.
원유 수입액이 이제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1년 전보다 43%가 급증했습니다.
네, 네.
기타 이제 뭐 석탄, 원유 전체 에너지 수입액도 24.8%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무역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과일하고 이제 채소값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크게 올랐다. 이런 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요. 세계 주요 7개국 G7이라고도 하죠. G7과 전체 유로 지역도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대만 이런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3.0%였고요. 영국이 3.5%, 미국 3.3%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높았습니다. 독일이 우리와 같았고요. 캐나다, 프랑스 등의 순이었고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은 2.6%, 대만이 2.3%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품목별로 들어가 보니까 놀라게 된다는 거죠. 이제 과일과 채소 가격 오름세가 전체 비교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과 3월 월 평균 우리 과일류의 상승률을 보니까 36.9%였어요. 2위가 대만이었거든요.
네.
상승률이 14.7%였죠.
두 배가 넘네요, 상승률이. 네,
2.5배. 두 배가 넘는 거죠.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인 거죠. 그 뒤에 이제 순위들을 보니까 이탈리아 11%, 일본 9.6%, 독일 7.4%. 그러니까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 상승률이 아주 치솟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채소류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0.7% 여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등을 제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과 작황 부진이 겹쳐서 과일이나 야채 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거라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자, 그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고요. 네. 또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전기, 가스요금, 연료비 같은 에너지 관련 항목을 가중평균에서 산출한 에너지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가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1.1%여서 프랑스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2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휘발유나 경유 등에 반영하기 시작한 3월을 딱 보면요. 상승률이 10개국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위였다가 1위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류 인플레이션도 역시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에너지류가 상승된 가격은 다시 농산물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건설사들의 위기설이 그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네. 전에만 해도 이제 4월 위기설 얘기 나오더니 이제 또 5월 위기설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PF 부실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잠깐 좀
네.
볼까요?
그러니까 고금리, 건설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심각해졌고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인데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이런 위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있다가 네. 총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거다. 이게 4월 위기설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4월 위기설 과장됐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지만 건설업계나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PF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달을 바꾼 거죠. 위기설이. 이제 5월 위기설로 달을 바꿔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그 대형 건설사 PF 담당자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네.
현재 상황이 꽤 좋지 않다라고 전하긴 했는데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고 도산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건설업계에서 화두가 원가 관리입니다. 원가 관리.
네.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통계로 보면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80%대를 유지해왔었는데 이게 작년에 90%대로 올라가더니 이제는 적자 사업장, 즉 100%를 넘는 사업장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그 적자는 결국 사업성을 떨어뜨리니까 PF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각종 통계상으로도 지금 PF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 금융권 PF 대출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135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늘어난 거냐면 시계를 8년 전으로 돌이켜서 2016년 말이 PF 대출 잔액이 47조 원이었고요.
네네.
4년 뒤 2020년 말까지 88조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두 배로 는 거죠. 그리고 3년이 다시 지나서 50조 원 더 늘어서 135조 원이 늘어난 거니까요.
네.
10년간 보면 PF에 불어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연체율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죠. 지난해 이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이 2.7%여서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후순위 대출이 많은 증권사나 이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
네, 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PF 대출에서 브릿지론 앞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빌리는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브릿지론 대출을 빌리는 단계에서는 사실 사업성이 완벽히 검증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미 대출이 부실화돼서 문제가 터지면
네.
브릿지론은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네.
금융권이나 건설사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브릿지론의 그 비율이 높다는 게 문제가 더 크네요.
그렇죠.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전체 PF 대출 잔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브릿지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올해 이미 4월까지 1,000개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고. 건설사가 많았나 싶었는데.
네,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곧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내용이 담길까요?
앞서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PF 지원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생 가능한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대출을 좀 유도하는 이런 지원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이제 정상화 계획에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부실 처리를 해야 될 사업장을 구분해서 실제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네.
채권 분류 기준을 개편을 하고요. 또 경매나 공매로 이런 부실 사업장들을 처리하도록 더 활성화하도록 이런 경매 공매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실화된 PF를 부실 처리하는 거니까 터질 게 터지는 건데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질서 있게 터지게끔 하는 게 이번 정상화 계획의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대학에서 17년간 경영학과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파이어족으로 살아보고 깨달은 점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책의 저자이신 최성락 SR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반갑습니다.
몇 년 전 같으면 네. 교수님 했었을 텐데 이제 소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책 표지를 쭉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들. 네. 일단 파이어족 하면 이제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좀 잠깐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요.
아, 원래 책 제목이 이제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 제가 뽑은 제목은 원래 이제 파이어족이 돼서 이제 2년간 살아보니 원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원래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이 이제 2년 반 정도 됐죠. 이제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화이어족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살아가고 어떤 걸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걸 느끼고 새로 배운 게 보고 그동안 동경했었는데 직접 살아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거를
네.
적은 거였고요. 화이어족은 보통 이제 그냥 직장을 일찍 그만두고
네.
그냥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래 화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저는 약간 좀 보통은 이제 그냥 20대나 30대 나이가 많으면 40대에 이제 그만두는 걸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50대 초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만두었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교수는 좀 늦게 되잖아요. 다른 직업은 20대 중반에 직장을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30대 후반부터 직장을 생활을
좀
시작했고
늦죠, 아무래도
예, 예.
교수님들은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는 65세까지 이제 되니까 그래서 뭐 55세, 50세 초반에 그만둔 것도 화요족이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네. 남은 시간하고 네. 직장을 시작하게 된 시간하고 고려해 보면은 네. 스스로는 화요족이 됐다고 네.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이어 하면 이제 불이 아니고 경제적 자립, 조기 퇴직. 그래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다음에 리타이어 얼리의 이제 첫 글자를 따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임금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껴 써서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하고 40대 전에는 퇴직하겠다 이런 열풍이 잠깐 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씩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럼 52세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었었어요?
2021년 8월에 그만뒀으니까 아, 네. 이제 2년 반 좀 넘었죠. 3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이제 네.
그러니까 52세면 네. 13년을 더 하실 수 있었잖아요. 교수직을 네. 만
65세까지니까 네. 이제 13년간 더 할 수 있었고요.
남들 보기에는 40대도 아니고 50대니까 이미 뭐 그때 직장 그만두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면 전혀 파이어족이라고 느끼지 않겠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 한참 남아 있었기 예.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은 지금 정도에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네. 언제부터 그만두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원래는 그런 걸 이제 원하고 있었고요. 직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직장 가지기 전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불가능했던 거고요. 불가능했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그만두자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서 좀 추구를 해왔었고
네.
그게 이제 제가 2021년 네. 봄에
네.
그 금액이 제가 원하던 금액이 달성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달성되면서부터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만뒀다 사표냈다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때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정말로 이걸 그만둬도 되는 건가.
가족과 네. 상의를 물론 하셨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예예 네. 예, 집에서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면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오래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달성된 거를 뭐 집에서도 알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그쪽에서는 결사반대하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것 같아요.
사실은
교수 된다는 게 정말 어렵게 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를 그것도 네가 스스로 그만둘 게 뭐냐 그리고 원하는 돈이 있으면 그 좀 조금 너무 이렇게 연구 막 힘들게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돈이 네. 그래서 돈이 있다는 걸 알겠다. 근데 그렇다고 그만둬야 될 이유는 뭐냐 이런 게 있었고
네.
뭐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족 중에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좀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는 편이잖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예, 예.
그러니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나 가까운 네, 분 중에서
이왕 모셨으니까 너무 감질나게 여쭤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얼마를 목표로 해서 이 돈이 있으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걸 달성을 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금액을 처음으로 이제 목적으로 삼은 것은 이제 2017년 18년 경이었고요.
네.
그때 아무래도 좀 이게 화요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네.
목적이 제가 정년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네.
그 직장에서 벌 수 있는 돈
네.
그거를 다 벌면은
네.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거랑 관계없이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13년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13억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정년까지 직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은 다 버는 거니까.
세금까지 생각하면 이게 더 많은 거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단순
그 계산으로 네. 달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만두자라고 이제 본인은 저 스스로는 그걸 목표로 해가 그렇게 정했고
예.
이제 아까 이제 이 정도 금액이 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학교에서 그 직장에서 버는 돈 뭐 기타 등등 그런 거가 65세까지 벌 수 있는 돈을 이제 그때가 마련이 됐었던 거고 벌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금액이 되면 그만두자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자라는
네, 목표라는
마음을
돈은
먹을 수
있겠죠. 이제 이루었는데 네. 그러면 아니 교수직 그걸 그럼 돈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제 교수가 되려고 생각하고서 교수가 되고 싶었던 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신 분은 이런 결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교수 중에서 돈 있는 분들 있으면서도 계속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완전히 교수가 목적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사실 진짜로 말하게 되면 이제 박사 들어가고 그렇게
네.
된 경우가 90년대 초 중반에 이제 전문 기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전문 기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었는데 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 그거 목적이었었고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어쨌든 박사를 따니까 어쨌든 그 다음 직장 해당되는 건 연구원이고 교수고 이렇게 갔지만 네. 사실은 제가 정말로 처음부터 원했던 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개인적으로.
그래도 파이어라는 게 평생 이제 벌 돈, 벌 거를 미리 당겨서 벌고 자유롭게 살자 하는 거지만 보통 그렇게 이제 돈을 마련하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꿈꾸고 다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건 뭐였어요, 소장님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저 지금도 계속 추구하는 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 목적이 부산에 가는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부산을 가는데 근데 이제 부산을 가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교수로 생활하는 게 정말로 제 목적이 어떤 부산으로 가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달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을 안 다녀도 되는 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원래 네. 나의 목적지인 부산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꿈을 뭐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해가지고서 꿈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원래 진짜로 원했던 게 있을 때 그거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직장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래 추구했던 길을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산은 뭐였는데요?
그게 좀 어려운데
네, 네.
처음에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파이어족이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내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정말로 이제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과 돈이 있는데
네.
그때부터는 약간 이게 내가 정말 이게 원하는 거였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혼란이 좀 사실 그런 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자, 2021년에 퇴직하셨으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파이어족으로 살아보시니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던가요?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더 행복해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더 좋아진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더 힘들고 불행해진 게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이를 해서 더 행복해졌냐? 행복해졌는 건 모르겠는데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불행해 느끼는 정도?
네.
그거는 분명히 줄어든 것 같아요.
선택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불행하다 이런 거는 느낌은 이제 뭐 싫은 일을 할 때나
네.
싫은 사람을 만날 때나 보통
맞아요.
그럴 때가 문제인
힘들죠.
거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화요족 그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싫은 사람 얼굴 안 봐도 되고.
싫은 사람도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직장 하거나 그럴 때는 싫어도 그냥 만나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은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싫은 일을 안 해도,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네.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화요족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먹고 살 거 아슬아슬하게 돈을 잇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고 뭐 이렇게 좀 뭐 생활 수준을 줄이면서 화요족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돈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점점 더 커지고 문제가
네.
계속되고 생각도 계속하고 하지
네.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교수님께서 원래 부자는 아니셨죠? 그러니까 네. 13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저는 뭐 거기에 대해 딴 말을 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책을 낸 게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투자금 1억을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2013년도에 책을 냈었었고
네.
2018년도에는 그게 이제 순자산 20억이 되고서 그 책을 쓴 게 있고요.
네.
그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 이런 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그때 이제 투자법 뭐 최상화 투자법 이렇게 해가지고서 50억이 되고서
네.
그러고서 이제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 그대로입니다. 2013년도에 2008년 9년도 그때 이제 1억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네.
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2013년도에 쓴 책이고
네.
2018년도에는 그래서 20억이 되었을 때
네.
21년도에는 50억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교수님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아무리 연구비 지원받아서 뭐 학내 벤처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입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1억이 2008년에 2021년에 20억까지 됐는지 그걸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가장 큰 건 일단 저는 세 가지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네. 그리고서 그 주식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하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부동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고 네. 그냥 보통 이제 주로 비트코인하고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뭐 큰 거로서는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하는 그 주 대상이 그냥 저한테도 그냥 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에 1억을 갖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지금 다 50억을 갖기는 어려운데 언제 그런 비트코인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네. 비트코인을 2014년도에 샀었고요.
몇 개를 사셨습니까?
그때 20개, 50만 그때 50만 원이었었는데 56만 원, 7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 20개를 샀었고요.
그럼 지금 그게 그대로 갖고 계실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그때 엄청나게 2천만 원 넘게 올랐었잖아요. 네네. 2,800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루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20개면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 막 팔까 말까 엄청 고민되는.
그때는 이게 제가 연봉이 1억이 안 되는데, 연봉, 1년이 연봉이 안 되는데 하루에 막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건 못 버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10개를 팔았었고, 네. 10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다시
잘
샀고.
파신 거군요.
네, 그때 다시 사서 다시 20개를 만들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2021년도에 다시 막 8천만 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때 다시 또 이렇게 팔았고.
네.
그러면서.
좀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다시 또 샀었어요.
다시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거의 비슷한 수량을 갖고 계십니까?
예, 네, 거의 비슷한. 아. 그때보다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네. 거의, 예.
소장님께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나오시고 경영학, 행정학 박사 두 개를 따셨다고 제가 프로필을 조사해 봤어요.
예, 예, 네. 예.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성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경영 경제를 한 사람으로서 네. 경영 경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영에서 말하는 투자론을 저도 투자론을 가르친 네. 사람이었는데
네.
투자론 가르치면서 그게 고민이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 하게 되면 투자해서 돈 벌기 힘든데 참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고
네.
그거는 투자 성공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나누긴 참 어려운데 사실 네.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과거의 수익이 반드시 미래를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비트코인 무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까 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 같은 거는 아까 주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네. 비트코인보다도 미국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야기가 딴 데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네. 비트코인 사람들이 관심 많아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주식도 그 오래전부터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굉장히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고
네.
뭐 저퍼주가 좋다고 하게 되면 그걸 해보니까 네. 그다음에 몇 년 해보면 다 알잖아요. 네.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모주도 해보고 뭐 선물 옵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은 한 2000년대 중 한 7, 8년 전부터는 그냥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매출액과 이익이 오르는 종목.
네.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
네.
딱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
네.
그거 두 개만 만족하게 되면은
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뭐 ETF라든가 이런 것도 하십니까?
ETF를 한 경우는 그런 경우죠. 이제 직접적인 기업을 할 수가 없고
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유 상품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ETN이었는데
네.
ETN 같은 거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국채 미국 국채 같은 케이스에서도 국채를 직접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ETF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투자할 때 뭘 가장 염두에 두고 보세요? 경제 지표로는요?
그거를 옛날에 여러 가지를 많이 봤고요.
네.
이자율도 보고 경제 성장률도 보고 모두 보고 봤는데
네.
지금 아무리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일단 기업이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네.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 그런 거 안 보고 딱 그냥 기업의 매출하고 이익 딱 지금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부자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뜻입니까? 사고방식을 어떻게 전환하면 다 같이 부자가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예. 이렇게 된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종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으냐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종목을 딱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주식이든가 어떤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건 없잖아요.
네,
계속
네.
오르고 내리고 폭락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좋은 종목이라고 저가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르고 내리고 폭락하고 하게 되면 버티지를 못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뭐 저한테 왜 이런 걸 투자해줬냐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추천해줬냐 네,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저는 그런 거로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건데 상대방은 저랑 똑같은 지식, 똑같은 주식을 사고 똑같은 상품을 샀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시간을 얼마나 오래 보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제 보통 4년이거든요.
아.
이걸 4년 사이에 두 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보통 아.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4년 사이에 두 배 될 수 있겠다 이러면 샀는데 보통 분들은 처음에는 제가 말을 하죠 항상 이걸 하게 되면 4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두 배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말을 하는데 자기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확신이 있거나 계속 지켜보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뭔가 거기에 대한 정보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예,
않고 그냥
주변에서 제가 하는 거서 그러면 이제 네. 폭락하거나 했을 때 그걸 네.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고방식이 어떤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왜 이걸 사고서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뭐 시각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투자 방법이나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부산이 나에게 뭔지 아직까지 이제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산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약간 여유를 갖고 파이어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돈이란 뭔지, 네, 내가 생활해 보니까 돈은 뭐더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흔히 옛날에 말하면 천민자본주의 같은 그런 나쁜 생각인 건지, 아니면 돈은 어떨 때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그 이제까지 투자 활동 해오시면서 얻으신 어떤 철학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돈은
같아요.
돈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도구.
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거를 지원해준다, 달성할 수 있는데 도와준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없을 때하고 하면 돈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훨씬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애나 그런 쪽이 요구하는 게 제가 무슨 뭐 따뜻한 말을 해주고 무슨 뭐 잘 대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장난감 하나 더 사주기를 더 원하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아니,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꼭 그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원하는 게 있을 때 원하는 게, 물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훨씬 더 거기에 그 수단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돈을 수단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를 좀 더 담보할 수 있고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파이어즈를 꿈꾸는 이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네.
파이어족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추구하는 게 있고 하다 보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걸 추구하기는 좀 힘들고 무리가 되고 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서 자기 모든 시간을 자기가 다 활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화이어족이 인생의 목적이다. 결국 저는 화이어족이 된다는 것은 그냥 은퇴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화이어족은 은퇴를 조금 빨리 하는, 보통 그저 그런 의미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은퇴를 하는 것이고, 좀 더 빨리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네.
그때부터 또 계속 찾아야 되는 거지. 화이어족이 목적이 될 수는 없구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 네, 저도 한번 좀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성락 SR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요 한 주간 주식 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님께서 또 파이어족을 이전에 꿈꿔보셨나요?
아, 꿈꾼 적 있죠. 당연히 누구나 꿈꾸는데. 지금은,
근데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냥 파이어 하기에는
예, 이미. 파이어 안 하고.
네.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자, 근데 미국 증시가 이 나스닥 증시로 급락했잖아요.
네네.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뭐 빅테크 기업들 네. 실적 전망 좋지 않고 막 그래서 그냥 뭐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여러 네.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사실 이제 계속 지금 주가가 5개월 연속 오르면서 부담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유지하려면 조건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금리 인하 후퇴됐고
네.
거기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좀 확정 가능성은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불편하죠.
네.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도 계속 좀 우려가 됐고, 근데 가장 그래도 시장을 버텨줬던 건 AI에 대한 이제 믿음인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은 또 그게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이제 슈퍼마이크로라는 AI 대표 기업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까지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믿었던 것마저도 이제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23.14%나
네,
빠졌다면서요?
네, 약간 이제 이 기업이 워낙 주가 변동성이 크긴 커요. 막 오를 네. 때도 막 20, 30%씩 오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 AI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엔비디아랑 슈퍼 마이크로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근데 이들 기업들이 1, 2%가 아니라 뭐 두 자릿수 빠지니까
네.
시장이 이제 놀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네. 미국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스닥 빠졌으니까 안 좋나? 이건 아니고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좀 올랐고 코카콜라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네,
이제
전통
예, 전통 그 주라 그러죠. 방어주들,
네, 네.
음식료나 카드 이런 관련주는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6%나 올랐거든요.
아,
코카콜라도 2%.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너무 기술주 위주로 갔었는데
네, 네.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의 못 오른 기업으로 가고 있어서
네.
미국 증시 전체가 안 좋다 이거보다 약간 미국의 과도하게 올랐던 기술주가 좀 크게 빠졌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엔비디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정말 충격인데 뭐 종말의 시작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와서 더 이 공포를
네.
조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업종의 전망은요?
그냥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빠질 때 빠지는 것 같다. 그냥 그 정도지 뭐 그게 뭐가 문제 생겼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일 두려운 게 AI에 대한 성장이 끝났을 때거든요. 사실
네.
이 엔비디아라든가 AI 투자도 멈추고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
사실 금요일 날 빠진 이유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명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마이크로가 빠졌지만 원래 사전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인데
네.
갑자기 사전 실적 발표를 안 한다고 언급을 해버린 거죠.
어디서요?
그 슈퍼마이크로가
예, 예, 예.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미리 좀 한번 우리나라 그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것처럼
네.
미리 좀 실적을 예고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번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사람이 놀란 거죠. 이제
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차라리 악재는 나오는 게 낫거든요.
네.
근데 제일 이제 뭐 두려워하는 거 감추거나 안 나오거나
아, 네.
불안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AI 문제 생겼나? 실적에? 그게 이제 근데 이 기업이 하는 게 AI용 이제 서버를 만들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칩을 받아다가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 이제 엔비디아까지 이제 같이 두들겨 맞아버린 거예요, 그날. AI 문제 생겼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TSMC라는 세계 최대
네,
파운드리에
네.
그 회사가 좀 전망을 좀 낮췄잖아요, 반도체.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이게 이제 연달아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그런데 TSMC도 CEO가 언급한 것처럼 AI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키기 어려울 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보호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이제 주요 업체들의 전망은. 다만 이제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는 좀 쉬고 싶었는데 이런 게 좀 하나의 빌미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급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볼까요, 이사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장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600을 다시 넘었고, 예, 우리나라 시장 요즘에 하루하루 보면요.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을 해서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도대체 장단을 어디다 맞춰야 되나. 근데 보통 이렇게 급등하면 반도체가 오른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반도체는 빠졌어요.
아, 안 좋았죠.
네. 예, 삼성전자도 빠졌는데 근데도 왜 이렇게 크게 올랐나. 일단 유가가 오늘 좀 장중에 실시간 유가가 8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전쟁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중동에서 더 이상 확전 없겠구나. 이게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제일 강조한 게 유가를 계속 강조했어요.
네네.
원유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일단 시장의 호재였고 또 오늘 특히 은행하고 자동차 지주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KB금융이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최상목 부총리가 이번에 이제 지금 미국 가 계시죠. 근데 거기서 밸류 프로그램 뭐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배당 분리과세나 법인세도 감면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좀 잘하는
네,
기업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밸류업으로 좀 쏠렸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 특징적인 건 외국인이 그동안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연기금이 오늘 한 1000억 이상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네네.
올해 연기금이 지금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마 꾸준하게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연기금이 오늘 모처럼 좀 제 역할을 좀 했죠. 예, 주식 시장 방어에 좀 들어가면서
네.
시장이 어쨌든 기관 매수로 오늘 2600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몇 배, 세 배나 올린다고 그랬나요?
네, 세 배 올린다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또 우리의 그 철강 조선 등 관련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건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게 뭐 실적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 게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량 중에서 중국산 비중은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쿼터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안 되고 있지만 대신에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이상 수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사익으로 갑자기 물량이 20% 늘고 이러기는 어려운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쿼터를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지만 다만 이거는 투자 심리엔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좀 사실 그 공급가인 이슈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철강이 됐건 또 최근에 조선도 그렇고 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황폐시킨다고 언급을 하면서 철강, 태양광,
네.
전기차 배터리, 광물을 예로 들었어요.
네.
이 중에 우리나라 또 태양광, 전기차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겠다는 건 한국의 제조업체들한테는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올릴 수도 있다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 눈여겨볼 만한 그 언급들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해요.
네. 일단 이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좀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워낙 그 재작년 2022년에 너무 많은 적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네.
채권 발행하고
네.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소비를 줄여서 좀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그러니까 최근에 1,400원이 한번 돌파됐잖아요. 환율이.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1,360원 왔을 때는 뭐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1,400원 돌파하자 이제 구두 개입성 발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일단 개입할 때는 메시지를 확실히 줘서 개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상 경로를 벗어나는 게 확실히 보이면
네.
그거는 좀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된다.
네,
왜냐면
네.
이제 그냥 놔뒀을 때는 나중에 이제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뭐 전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1,400원 돌파할 정도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렇게 절하되는 건 좀 비정상적이었다. 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개입을 하겠다라고 좀 시사를 했고 또 통화정책 추진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가 다행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펼칠 때 원래 좀 우리나라가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사실 미국 때문에 좀 늦어졌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오르면 더 늦어지겠죠, 사실은. 네. 근데 유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면 또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뭐 미국의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유가 안정화가 금리 인하에 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출은 좀 여전히 좋긴 한데, 내수는 좀 쉽지 않다, 아직까지는. 네네. 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4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11% 증가해서 네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수출 경기는 좋은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아마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내수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테슬라가 지금 참 안 좋죠.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올해 주가가 40% 빠졌고요.
이렇게까지 될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뭘로 넘어갔냐면 저가형 모델 2 있잖아요. 네. 이게 25,000달러인데 내년 말 정도 출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출시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로보택시 공개하겠다. 8월 8일 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뭘 걱정하냐면 이거 모델 2를 안 하고 로보택시만 하나? 이제 이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차를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가형 차를 내놔야 중국에서 BYD 같은 이제 저가 전기차 만드는 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네.
로보택시는 지금 나온다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규제가 자율주행은 좀 규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델2로 가야 되는데 이거 경로가 바뀐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 금요일 날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로보택시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실제로 낮추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 내일 모레고 미국 시간 내일인데 23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걸 내놔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 게 중국에서 지금 안 좋은데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지 요 방안을 내놔라. 두 번째가 월가가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숫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 먼 미래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놔라.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 모델 2를 반드시 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저가형 전기차 내놓는 걸 다 많이도 꼽아요. 근데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내일 모레 그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라 뭐 이런 것들이 더 악재는 아닌데요.
네.
이제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모델 2에 대한 그 정확한 전략을 머스크가 좀 공개를 해야만 네. 좀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189달러였는데 네. 지금 123달러까지 지금 낮췄으니까
네.
지금 일단 계속 지금 다 낮추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테슬라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결국 전기차 시대는 열리니까 회복은 가능한데 빨리 회복하려면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모델 2를 저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차가 이제 많이 저가형 차가 나와야 많이 팔리는데
그렇죠.
이걸 자꾸 미루면 네.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 테슬라에 대한 그 이제 뭐 매수 추천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내일 모레 그 멘트를 좀 여러분들도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24일은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또 25일이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니까 주목하시고 또 특히 26일 날은 미국에서 3월달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네,
이제 미국
네.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물가 지수 발표하니까 요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